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및 국무장관이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공수 조치의 무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무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임무는 모든 국가가 국제 핵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아직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 요청에 접근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즉각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3일 오후 이란 무기공수 조치 연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안의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결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14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던 벨라루스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14일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공개하며 14일 오전까지 구금됐던 수천 명의 시위 참여자들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카라예브 내무부 장관은 시위대에서 부상을 당한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시위대 중 일부는 구금 중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알렉산더 바르스코프 내무부 차관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이날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부정선거 의혹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이달 말 추가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조치가 벨라루스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이란과 터키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관영매체는 14일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이번 평화협정이 매우 위험하고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가짜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과 협상을 맺은 아부다비의 수치스러운 조치는 위험하다며 UAE를 비롯해 이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협정이 팔레스타인을 배반하는 것이며 시온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지역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번 협정이 미국에 의해 연출된 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터키는 UAE의 위선적인 행동을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UAE와의 외교적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국 대사관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홍콩이 중국의 통제 아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홍콩을 장악하면서 모든 것을 철회했다며 이제 모든 것이 되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이 특별 지위를 이용해 인센티브 형태의 엄청난 자금으로 지금의 자유로운 홍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의 국제 금융중심지 지위는 홍콩인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쌓아온 것이라며 특정 국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3일 중국 5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지 대상 중국 기업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감시 카메라 업체인 힉비전, 그리고 다포 테크놀로지, 하이테라 등 5개 사입니다. 미 정부는 이들 5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양자체계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북한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막대한 피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외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른 지원 물품 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결핵 치료 등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이 흐리고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황해도는 잠시 비가 멈췄다가 밤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풍산 삼지연이 15도, 평양과 남포, 신의주, 서쪽 지역이 2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23도, 함흥이 32도, 원산, 청진, 성진이 31도로 오늘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무덥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준비를 마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S는 13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의 안토니 발망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조선적십자사와 긴급재난대응국가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옥 8,256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으며 농경지 2만 2천 헥타르 이상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농경지 피해 규모는 지난해 태풍 닝닝 때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발망 대변인은 이어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2,800가구에 가족용 텐트와 방범용 기구, 주방세트, 구호품 등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신종 코로나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수해 주민들에게 위생키트와 정수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인구기금 UNFP는 13일 보낸 이메일에서 UNFP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최근 홍수에 대응하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사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적인 신속지원 대응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기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증품과 물품의 목록이 이미 준비됐다며 지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최종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비로 홍수가 났다며 북한이 요청만 하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엔팀이 지원을 위해 북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북한의 수해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관리부 측은 13일 VOA에 EU는 긴급대응관리센터에서 하루 24시간 주 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한다면서 북한의 이번 홍수를 당연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이 요청하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EU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18년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왔고 2019년에는 가뭄과 식량 불안정으로 피해본 주민들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13일 북한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며 기록적인 수준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기구는 이번 폭우로 북한 주민 54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지난 열흘 동안 평양 지역에 290mm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주 845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악의 홍수로 기록됐던 2007년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일주일간 500mm에서 700mm의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례적으로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외부 지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수로 인한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 창건 75도를 맞이하게 할 수는 없다며 피해 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고 앞으로 자연재해와 큰 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홍수로 39,296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사업을 전담할 상설기구를 신설했습니다. 또 개성 출신 한국 내 탈북민의 월북으로 신종 코로나 특별경보가 내려졌던 개성 지역에 대한 봉쇄령을 3주 만에 해제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피해 규모를 공개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행하고 그다음에 뭐 좀 식량 부족하고 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루어져서 아주 초유의 사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게 고려된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외부 지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라며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걱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비공개 형식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외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김정은 정권의 존엄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물밑으로 비공개 지원은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개 지원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 그 기조도 이어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결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통일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수혜 지원 여부를 두고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홍수 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방역전담 상설기구를 신설한 것은 당 주도로 중첩된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홍수 피해 규모를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 당국이 한반도 전체에 닥친 자연재해라는 점에서 굳이 주민들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당국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개성에 내려졌던 봉쇄령 해제에 대해 확진자가 없다면서 봉쇄를 유지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수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봉쇄령에 따른 개성 지역에 대한 물자 지원이 큰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의 벼농사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쌀 재배 면적은 55만 헥타르로 한국의 76%에 달합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곡창지대 쌀농사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영남 북한 기상수문국 부대장은 13일 관영 조선중앙TV에 8월 1일부터 10일 사이 전국 평균 강수량이 315.8mm로 평년과 대비해 많은 양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양은 같은 기간 294mm로 기상관측 이래 매우 많이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3일에서 15일 사이 황해도에 100에서 200mm,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해 경작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북한 벼 재배 면적조사 결과 영문판을 보면 북한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은 55만 7천 헥타르로 72만 헥타르인 한국의 76% 정도입니다. 북한은 여기서 지난해 쌀 224만 톤을 수확했다고 한국농촌진흥청은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논 가운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황해남도는 전체의 26.2%인 14만 5천 헥타르를 차지해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평안북도가 전체 쌀 재배 면적의 19.3%인 10만 7천 헥타르로 2위, 평안남도는 14.2%인 8만 1천 헥타르로 3위, 그 뒤를 함경남도, 황해북도가 이었습니다. VOA가 지난 6일자 평안남도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숙청군 일대 농경지가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볼 때 강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황해도의 곡창지대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주민들의 생활과 영양 수준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진 양강도로 넓이가 1397헥타르에 불과해 황해남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라선특별시와 자강도도 각각 4300헥타르, 5900헥타르로 쌀 재배 면적은 매우 적었습니다. 8월 상순의 강수량이 294mm로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평양은 쌀 재배 면적이 19,000헥타르로 전체의 3.5% 정도였습니다. 한국통계청 보고서는 위성영상을 촬영한 최초 원격 탐사로 지난해 15,000여 개의 표본조사구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논의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체의 20.4%를 차지한 전라남도로 16만 9천 헥타르, 충청남도가 17.6%인 14만 헥타르, 전라북도가 12만 헥타르, 경상북도가 11만 9천 헥타르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남도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6,174헥타르가 침수를 당하는 등 지난 11일 현재 2억 3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 황해북도 음파군 수해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지만 관영 매체들은 일부 피해만 전했을 뿐 전체 피해 규모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강수량이 과거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2007년 8월보다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유엔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결핵 치료 등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지원 물품 운송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앞서 올해 1월 함경북도 내 의료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을 위해 6개월 단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지원 물품 수송 관련 어려움에 따른 제재 면제 연장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조달과 배송 완료를 위한 제재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위는 이를 근무일 기준 16일 만인 12일에 승인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함경북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치료 역량 증진, 함경북도 경성군 주민의 긴급하고 일반적인 의료 수요 해결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재 면제 연장을 요청한 물품은 총 65개 품목으로 구급차 실험실 설비와 시약, 진단시험용 설비, 수술기구 의료키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물품이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기적 감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장비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들의 직접적인 감시 아래 설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체계 일환으로 1월 말부터 국경 봉쇄를 이어오면서 올해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들 중 일부는 아직 대북 지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취약계층 아동 대상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등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재 면제를 받은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13일 VOA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대북 지원 활동이 잠정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바뀌자마자 지원 제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 봉사회도 지난달 VOA에 국경이 열리는 대로 제재 면제를 받은 농자재와 기구를 북한 내 협력 농장에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제재 면제 기간은 내년 1월에 만료됩니다. 대북 제재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물자 조달과 운송의 어려움을 근거로 처음부터 통상 6개월인 면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6월과 7월에 각각 보건과 영양식수 공급과 위생 분야 지원, 말라리아 결핵 대북 지원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1년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도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과 광범위내성 결핵 진단 치료 프로그램 유지와 확대에 필요한 물품 대북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기간으로 1년을 받았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북 제재 그리고 수재까지 삼중고가 겹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20-2030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주민의 59.8%인 1,53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2,100kcal보다 낮게 섭취할 경우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 수가 인구의 0.6%인 2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식량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의 비율을 전체의 57.3%인 1,460만 명으로 분석했습니다. 1년 만에 식량 부족 인구가 70만 명이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돼 주민의 45%, 1,2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인별 식량 부족의 강도도 완화돼 2020년에는 성인 하루 평균 430kcal가 부족했지만 10년 뒤에는 368kcal가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농무부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과 주요 곡물의 가격 안정, 인구 성장세 둔화로 조사 대상 모든 나라에서 식량 부족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코로나 여파를 감안한 2020년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미화 561달러이며 2030년에는 61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북한 내 곡물 가격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4%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농무부는 매년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76개의 저소득 국가들의 현재 식량 상황과 10년 뒤 상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전 세계 8억 4,4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예멘,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앞서 6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올 가을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쳐 26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의 코로나 발병 사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시기가 맞물려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루이스 미국 친우봉사회 북한사업단 대표도 최근 VOA에 북한이 한꺼번에 직면한 여러 사안들이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우려하게 만든다며 특히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발생한 홍수가 식량 생산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가까운 구룡강이 최근 폭우로 범람하면서 시설 기능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원자로들이 가동되지 않았던 만큼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12일 북한 영변 핵시설 바로 옆으로 흐르는 구룡강이 범람하면서 핵시설 내 원자로로 연결된 냉각수용 펌프 등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8뉴스는 7월 22일과 8월 6일에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 5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근 이어진 폭우로 구룡강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38뉴스가 분석한 위성사진들에 따르면 7월 22일 구룡강변의 펌프 건물들보다 아래에 있던 수면이 8월 6일에는 펌프 건물 지면 수준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이 펌프 시설 두 곳은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원자로의 정상적 가동에는 꾸준한 물 공급이 필요한데 이 펌프 시설들이 이번 침수로 손상됐거나 송수관이 막혔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번 범람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13일 VOA에 말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몇 달간 혹은 수년간 가동된 흔적이 없고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 가동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운 연구원은 구룡강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펌프 시설에까지 닿을 정도가 됐지만 원자로가 가동 중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원자로 용융 등 실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이들 원자로들이 한때 가동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펌프 시설과 송수관 등에 있었을지 모를 손상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가동 중지 조치를 내려야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가까운 미래에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는 계획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연기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이번 범람으로 인한 시설 내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펌프 시설 중 하나는 자신이 영변을 방문했던 2010년 11월에 건설 중이었던 새 실험용 경수로를 위한 것이지만 해당 경수로가 여전히 가동 가능 상태가 아닌 만큼 펌프 이상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8일에서 11일 사이 불어났던 구룡강 수위가 다시 내려간 것으로 관측 결과 나타나 영변의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공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단지에는 400여 개 핵 관련 기관과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 생산 공장 등이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80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과 공중보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두 후보는 동맹관계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에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통상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권자들이 경제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대처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고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과 남미계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 저소득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1일 사이 미국 성인 2,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공중보건 문제가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24%로 그 뒤를 이었지만 인종 관련 사안을 언급한 응답자도 15%에 달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문제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의 외교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일 부분은 동맹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정하게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면서 아시아와 유럽 정책에서 전통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관측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 접근 방식이 실패했다고 보고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톱다운 외교 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하며 사전 조율된 조건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체인지 리서치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44% 지지율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폭스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9%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1%보다 8%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부터 2일까지 그리고 공화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 뒤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외교와 평화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촉구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 확대, 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공식화 등 임시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와 군축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들이 미 대선 후보들에게 외교와 평화의 주안점을 둔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등 미북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트럼프 2기 정부든 새로운 바이든 정부든 차기 미 정부든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시급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하면 전면적인 전쟁을 촉발하는 긴장 고조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어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미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 리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교 외에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need right now as we en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is a commitment by both leaders.
모든 대선 후보들이 북한과의 핵 협상은 정파적 사안이 아니며 외교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해 단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행동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줄여야 한다며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 확대, 여행 제한 조치 폐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공식화,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 송환 지속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등의 임시 조치들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뢰 구축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북한과의 외교가 선물이라는 견해를 거부해야 한다며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G와 군축협회, 비욘드 더 밤, 국제정책센터, 평화행동, 퀸시연구소 등 대부분 진보성향 반전운동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이번 제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등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를 펼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북 외교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북한 문제에서 실무 협상과 동맹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경주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10년 만에 상원을 장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민주당의 상원 재장악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보며 이번 상원 레이스는 약 8개 주에서 칼 싸움이 될 것이라고까지 비유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13일 현재 상하원을 포함한 포괄적 의회 투표에서 민주당이 48.5%의 지지율로 40.9%의 공화당을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전망입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 가운데 민주당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가장 큰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밀리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마사 맥살리 의원과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 톰 틸리스 의원 등 3명입니다.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13일 현재 맥살리 의원의 낙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밖에 조지아주의 데이비 퍼디 의원과 아이오와주 존 현스트 의원, 메인주 수잔 콜린스 의원과 몬타나주 스티븐 데인스 의원 등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대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공화당이 2014년부터 상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하원을 장악하며 양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 6년인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34석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은 435석 전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추가 3석을 확보해야 상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경우 민주당은 추가 4석을 확보해야 상원 탈환에 성공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주요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주목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대북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가드너 의원의 재선 여부는 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의 지역구인 콜로라도주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0여 년 만에 주의회를 장악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어 가드너 의원은 상원에서 재선에 가장 취약한 공화당 의원으로 꼽힙니다. 가드너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민주당의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모닝컨설트의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지지율 42%로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6%포인트 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16선의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겔 의원은 예상을 뒤엎고 이미 낙마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 6월 말 뉴욕주 16선거구 당내 경선 프라이머리에서 중학교 교장 출신인 자말 보우만 후보에 패배해 11월 선거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원장직은 대개 영공 서열에 따라 임명되는데 이 중 서열이 가장 높은 후보는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 출신인 셔먼 의원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13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다른 나라 독재정권의 말로를 지켜봤다면서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 인권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ilosevic of former Yugoslavia.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또 구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같은 독재자들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됐는지 김정은 정권이 잘 안다는 겁니다. 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일가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많은 시민단체나 유엔 체계가 북한의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 등에 회부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Human rights thing issues are the issues which North Korean regime do not want to talk or even put on the table.
태 의원은 따라서 북한은 인권 문제를 논의하거나 아예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한인단체가 미국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한반도 문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7일부터 8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열린 온라인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 한미 외교안보 전문 국회의원, 연방의원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현주소와 한인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이 행사는 미국 내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최강철 대표는 VOA에 한국인들은 한반도 분단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한번 돕게 하는 것은 이제 한국만의 그런 이익이 아닌 미국의 장기적인 또한 국가 전략 목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그 남북미의 화해 협력을 이루는 것은 한국인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성공과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 단체는 미한 양국의 현직 의원 2명을 각각 초빙했는데 한국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김경협 의원,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앤디 김 의원입니다. 첫날인 17일 강연자로 나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한반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깜짝 판문점 회담까지 있었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리고 만약에 재선에도 실패하게 돼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과연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떤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풀어가려고 할 것이냐, 장기 미제로 빠지지 않을 것이냐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올드 어프로치, 과감하게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시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최근에 폼페이오까지.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들을 북한에만 요구할 일이 아니며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존한 합의가 아니라 상하원도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인준을 해주는 체제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아테소위 위원장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It is the North Koreans are tough negotiators and the American people would be skeptical of a deal entered 30 days before election. So a deal that might be good might be viewed as not so good. It don't be just because public would be so skeptical.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만나는 데 대해 미국민들이 회의적일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지 의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 문제에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CBID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 협정을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법이 아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에 서명한 셔먼 의원은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에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미국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얻을 것이 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은 미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하지만 한반도 종전 선언이 빠를수록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관리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포럼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지난 7일 강연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는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30대의 앤디 김 의원 강연에는 무려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줌 링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평균 500명, 마지막에 앤디 김 의원 때는 거의 뭐 700여 명 가까이가 참여자들이 10대 고등학교 학생부터 어쨌든 80대 노학자까지 직업군도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뭐 학생, 다양한 어떤 풀뿌리 유권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질문들도 10대 고등학생들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미국의 이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또 그 헤이크라임, 다인종에 대한 헤이크라임 이슈,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또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할 게 뭐가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북한을 믿느냐 하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골고루 나와서요. 10대 고등학생들, 10대, 20대 학생들이 거의 1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앤디 김 의원은 강연에서 미한 동맹과 미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 동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foreign affairs, and I know that he will bring that to bear. He will have an extraordinary team around him of experts that understand these issues deeply, and I do believe that he will be willing to take the strong steps necessary if the right situation presents itself.
김 의원은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의 동맹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관계 자체에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포럼 측은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벌여온 북한 지원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최강철 대표는 VOA에 지난 5월 말부터 벌인 코로나19 북한 동포 의료용품 보내기 운동을 통해 5만여 달러를 모금했다며 다음 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 내립니다. 또 황해도 지역은 밤에 다시 비가 시작되는데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흐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4도, 양동은 22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거나 구름 많고 중강 아침 최저 20도, 희천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고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가 24도, 사리원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장전과 평강 지역의 비는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23도, 장전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은 26도, 원산은 31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무덥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모든 지역이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21도, 장진의 15도에서 시작됐다가 26도까지 오르지만 청진, 성진 31도, 함흥은 32도입니다. 양강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풍산 김영권 지역 오후에 맑아집니다. 풍산 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18도, 대산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권의 26도, 대산은 29도입니다. 예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앞바다 쪽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중동걸프 우방국들은 테러 자금 타겟 센터를 통해 중동과 전 세계 테러 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 등 7개국은 각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금융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2017년 테러 자금 타겟 센터는 창설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전 세계 6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와 관련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와 관련 조직, 알카에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탈레반 등 다양한 테러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테러 자금 타겟 센터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S와 관련된 6명의 개인과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ISIS의 세계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그 자금줄을 끊으려는 겁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제재는 시리아의 근거지를 둔 세계의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아라람 익스체인지, 타와술 회사, 그리고 알카리드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밖에도 ISIS의 고위 자금 담당인 압둘 알 라흐만 알리 후세인, 알 아흐마드 알라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근거지를 둔 니자 소셜 웰페어와 그 관리자인 사이드 하바비 아흐마드 칸입니다. 앞서 이 개인들과 조직은 미국의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테러 지원 개인과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 개인과 기관이 미국에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 정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실에 보고됩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일반적으로 제재를 받는 개인과 기관이 미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통한 금융 결제도 포함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테러 자금 타겟 센터가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큰 구실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자금 타겟 센터가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거뒀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걸프 지역의 우방국을 가깝게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테러 자금 타겟 센터가 테러 기관에 물질이나 자금 지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경고를 하는 구실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의 국무장관이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의 무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무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임무는 모든 국가가 국제핵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란이 아직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 요청에 접근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즉각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3일 오후 이란 무기금수 조치 연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안의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결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14일 오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국제사회를 향해 레바논의 정치적 뜻을 강요하기보다 도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4일 초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한 뒤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레바논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와 이란 민간기업이 레바논의 복구 작업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레바논이 국제원조를 위해 부패를 척결하고 오랫동안 미뤄진 개혁을 단행하길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레바논을 방문해 폭파 사건 원인 조사에 미 연방수사국 FBI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운 레바논 대통령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며 폭파 원인이 과실이었는지 단순 사고였는지 아니면 외부 세력의 개입이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초대형 폭파 사고가 발생해 최소 172명이 사망하고 총리 내각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던 벨라루스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14일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공개하며 14일 오전까지 구금됐던 수천 명의 시위 참여자들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카라예보 내무부 장관은 시위대에서 부상을 당한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모든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시위대 중 일부는 구금 중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알렉산더 바르츠코프 내무부 차관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이날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조치가 벨라루스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벨라루스 부정선거 의혹과 시위대 강경 진압 책임자에 대한 제재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안 린데 외무장관은 14일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유럽연합이 벨라루스 선거와 연계된 부정과 폭력 그리고 체포의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며칠 사이 벨라루스에서 벌어진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에 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정부가 정치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대선 결과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비자 중단과 유럽연합 내 모든 자산의 종결 등이 포함되며 이번 달 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압박과 대화 유지를 균형 있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발트의 3개국, 그리고 덴마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대화와 압박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개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3일 중국 5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웨이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